예, 오늘 이제 우리 어버이 주일이지만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때 그 초대 교회의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숫자가 참 많아졌습니다. 많아진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또 하나 많아지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숫자가 많아졌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원망의 목소리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나오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뭔가 하면 이제 태어나기를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언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아람어가 아니고 그 당시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었던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도 다분히 헬라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이와는 이제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아람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조상들 때부터 물려받았던 히브리 문화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긴장이 있었는데 이제 그 매일 특별히 그 당시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여겨졌던 이제 과부들에게 매일마다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속한 과부들이 자꾸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속에서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 말씀은 이런 원망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열두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그 성도들 속에 원망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사도들이 이 목소리를 좀 이렇게 잠재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많은 시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꾸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도들이 느낀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영적인 파워, 말씀, 기도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이렇게 구제와 관련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제안을 합니다. 형제들아, 아무래도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곱 집사들을 너희가 좀 택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조건, 그러니까 자격 요건을 제시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해라. 그래서 일곱 명을 너희들이 좀 택해주면 이제 구제와 관련된 일은 이분들에게 좀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맡겨서 정말 이렇게 빠지는 사람 없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그 일만 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직분자들을 세우고 대신 4절 말씀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뭔가 하면 결국은 역할을 분담하자는 겁니다. 적절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역할을 분담해 주자. 이렇게 조직을 좀 정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5절 말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온 무리가 기뻐하게 됩니다. 아, 그 제안은 참 좋은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7명의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그리고 빌립을 포함한 7명의 사람들을 뽑게 되고, 그리고 6절 말씀에 이제 성도님들은 택하였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은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원망과 불평이 성도들에게 터져 나왔을 때 조직을 잘 정비하고, 그래서 사람 자격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고 그분에게 이제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을 잘 정비했을 때 7절 말씀을 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어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더 광범위하게 구석구석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구석구석 광범위하게 말씀은 퍼져나가고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더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은 누구겠습니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전달해 주었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힘들었던 사람, 그래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제사장들까지도 이제는 이 도 복음에 그들이 복종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세 번째 위기죠. 백성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왔을 때 초대교회가 조직을 잘 정비했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초대교회는 더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당연한 거지만 저희 교회는 막 원망과 불평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다 웃고 계시는데 웃는 거는 뜻이 뭡니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식당에도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국수 기계를 넣었다는데 똑같이 줄은 똑같이 밀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참 먹는 분들은 늘어나는데 일하는 분은 점점 적고, 그리고 또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입니까? 새치기 할 때 말도 못하고 뒤에서 끙끙끙끙 거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거지 할 때 이럴 때 보면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불평은 이제 주차하는 곳에서도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 때문에 뭐 날마다 비상이죠. 뭐 여기 오시면서 뭐 예배 때 회개할 각오하시고 불법 좌회전 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때 다 이제 오늘 예배 때 회개할 거다 결심하고, 또 이제 참 다른 사람들이 나가기 힘든 자리에 늦게 오셔서 주차해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식사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빨리 차를 빼주셔야 뒤에 있는 차들이 빠지는데, 이제 그분들은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그냥 못 빠지면 날아서라도 빠질 거다, 뭔가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그냥 이렇게 또 다 하셔. 그러면 뭐 이 주차장에서 난리입니다, 난리. 그리고 또 주차하시는 분, 또 통제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마음이 상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지금도 아마 영아부실도 예배 드릴 텐데 요즘 뭐 애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영아부실도 한 250명 이상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도 만원입니다 지금. 예배, 저기 여기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돗대기 시장인지 서로 간에 이제, 그래서 그분들은 영화부를 졸업하고 본당에 들어오면 그 자체가 그냥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 그냥 애들 떼놓고 들어오면 눈물이 비오듯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 보시면 또 뭐 구석구석마다 불평, 원망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초대교회도 숫자가 많아졌을 때 그 성령 충만한 교회도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의 공식처럼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외부의 핍박이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내부로부터의 죄였습니다. 특별히 외식과 관련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로부터 심각한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이때는 무엇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금 조직을 잘 정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원망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어디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였는가 하면 원망이었습니다. 그것처럼 광야 시대를 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도 원망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도 원망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초대교회는 조직을 정비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일곱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은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곱 집사의 자격을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이제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좀 연결이 되시나요? 이 일곱 집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은 구제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면 복지계통의 학위를 갖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재리에 밝은 분들이시거나 뭔가 이런 분들이 이 일에 종사해야 되는데 지금 일곱 집사님의 자격으로서 성령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을 뽑으라 이렇게 사도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이제 성령 충만하다 일곱 집사의 자격 이거는 일곱 집사님뿐만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될 표준적인 자격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시면 뭔가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남들보다 더 뜨겁게 깊이 기도하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기질을 굴복시키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감정까지도 굴복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뭘 보면 아느냐? 말과 행동을 할 때 자신을 뭔가 철저하게 쳐서 낮추려고 하면서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신의 행동을 맞추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로 충만할까요? 누구로 충만하겠습니까? 나로 충만한 겁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격은 뭔가 하면 지혜가 충만한 겁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많이 배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의 핵심은 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제라고 생각한다면 필요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은 너무너무 작습니다.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많은 필요들을 우리가 잘 공급해 주어서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원망과 불평이 없도록 하는 것,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평범한 사람은 알 수 없는데 이분이 가시면 그게 됩니다. 그분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혜롭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 번역은 조금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 영어 번역을 보면 이게 앞에 두 가지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는 사람,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그런 사람이라고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을 뽑으라,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묻겠는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성령과 지혜가 좀 충만한 사람 같습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 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내 자신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나는 그래 생각하는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내가 볼 때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도 나를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나면 만약에 좀, 원래가 설교를 좀 잘한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설교를 왜 그 모양으로 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제 생각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집사람이 왜 그래 하시냐,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건 집사람 말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나는 내가 볼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다고 생각하는데 남도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느냐 말이죠.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 평가가 맞을까요? 누구 평가에 맞추어야 될까요?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난 너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여기가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이다. 나도 딴 곳에 가면 인정받을 거다. 성도님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만약에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 판단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그분들의 평가가, 그분들의 입에서도 아, 저분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라고 이야기 나올 때까지 우리가 겸손하고 자신을 고치고 그리고 또 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그냥 막 선지자는 고향에서 이렇게 대접 못 받는다, 이것보다 더 이제 교회에서 참 어려운 거는 뭐냐, 그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나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분은 무서운 분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일곱 집사의 자격을 제시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번 보시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여자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제일 큰 불만이 뭡니까? 제일 큰 불만이 뭐죠? 우리 남편은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이게 제일 큰 불만이지 않나요? 특별히 신앙 좋으신 분들, 우리 남편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이거는 꼭 이렇게 긍정적으로만은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정말 어려운 분들은 누구실 수 있느냐?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거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외식하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은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분들 속에는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평가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를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쳐서 낮추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 저분은,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저분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려고 몸부림치고 저분 속에는 성령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을 때까지. 지금 이제 일곱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듣는 사람 일곱을 택해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곱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죠.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전무하겠다. 이것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아니 구제와 구전 일은 성도님들이 하시고 저는 말씀과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제가 전무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성도님들 아멘. 만약에 제가 있잖아요, 구전 일은 저 사람들이 하시고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아멘 이렇게 되십니까? 아니면 좀 약간 기분이 찜찜하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구전 일은 우리 차례고 노상 목사님은 폼나는 말씀과 기도 이쪽으로 하시고. 그런데 저는 제가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일 충격받은 게 뭔가 하면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그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구제에 빠졌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구제 앞에 숫자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이게 숫자 없으신 분들은 성경을 바꾸셔야 돼요. 매일의 구제, 그럴 때 구제 앞에 조금 다른데 제 성경에는 뭐 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있습니까? 그 번호 따라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글자가 적혀져 있죠. 헬 이렇게 써 있고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봉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 이 말씀은 원문대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로 자기의 과부들이 봉사에 빠졌다는 겁니다. 봉사에. 원래 그런데 이 문맥은 구제기 때문에 한국 개역개정 성경은 구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구제할 때라고 하셨을 때 그때 구제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라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도 누가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봉사라는 뜻의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번호를 달았죠. 자, 그 다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 말씀 사역 앞에 또 번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호 따라 밑으로 내려가시면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역시 헬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거는 헬라어 원어로는, 원문으로는 무슨 뜻이죠? 말씀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봉사에.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봉사에 우리가 힘을 쓰겠다. 여기 봉사라는 말, 우리 한국말은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번역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뭐냐? 말씀의 봉사입니다. 똑같은 디아코니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시는 모든 일도 그게 무슨 일이냐?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죠. 어쩌면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일을 제가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도 디아코니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라는 겁니다. 봉사. 설교도 봉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사역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설교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봉사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그 우리 지금 이제 만약 식당에서 우리 섬기시는 분들이 참 날씨가 덥고 있는 땀이 뻘뻘 흐르고 짜증도 많이 나는데 그 국수로 섬기시는 일을 할 때, 식당에서 섬길 때 어떤 모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모든 성도 앞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처럼 국수를 이렇게 식당에서 섬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차봉을 이렇게 뒤두르시는 분들도 제가 설교할 때 손 흔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시면서도 정말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차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구석구석 모든 사역, 그 섬김 하나하나를 정말 사역자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한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는 이제 제가 묻고 싶은,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주무실 거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지금도 눈 뜨고 주무시는 분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제가 이게 대충 압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설교 오실 때 예배 전에 씩씩거리면서 오신 분들 있다는 거 제가 염두에 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분들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이 주무시면 역시 시나리오가 맞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1번 제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번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씩씩거리시는 분은 얼굴에서 표가 납니다. 아무리 화장해도 똑같이 나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보는 순간 또 이제 마음에서 2번이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설교 시간에 또 이렇게 휴대폰 꺼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또 이제 제 나름대로 3번 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 우리가 식당에서 봉사를 한다, 새치기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새치기 하시는 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있습니다. 그거 없도록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비현실입니다. 누가 적응해야 될까요? 새치기 하시는 분들 앞에서도 설교하는 마음으로 국수를 드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2번, 3번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주차를 하실 때 정말 우리를 열받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들도 역시 주님 오실 때까지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 분이 계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설교하는 것처럼 그분들을 잘 대접할 것인가? 잘 섬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화나게 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분들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잘 대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떤 사람들, 이런 섬김들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설교가 주는 감동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모습이 된다 그러면 교회가 충격을 받죠.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정말 화낼 수밖에 없는데, 짜증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해 주고 그리고 화내지 않고 그들을 정성껏 대해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좀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목사 안 된 거를 평생 후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야, 결국 고급스러운 일은 목사밖에 못하더라. 야, 성경을 그렇게 꿰뚫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들이 너무 제한받고 결국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중심이 된 이 교회 속에서 버티다가 포기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의 부담이 참 많아요. 성도님들, 교회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닙니다. 소위 일반 성도님들은 집사님들을 섬기고,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섬기고, 이분들은 장로님 섬기고, 장로님은 목사님 섬기고, 목사님만 하나님 섬기는 그런 피라미드 구조가 아닙니다. 교회 구조는 무엇이냐? 역 피라미드 구조죠. 역 피라미드. 바로 밑에 누가 있느냐? 목사가 있어서 장로님들을 잘 섬기고, 장로님들은 우리 다른 직분자들을 잘, 정말 하나님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잘 뒷바라지해주고, 또 우리 집사님들은 일반 우리 성도님들, 또 초신자들을, 젊은 사람들을 잘 섬겨주고,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섬겨가는 역피라미드 구조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 구조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제 교회가 목사님들 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성도님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이 세상 속에서 한번 하나님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님들이요, 중직자들이십니다. 저는 이제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초대교회가 뒷받침을 해서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지는 사역을 마치 설교만큼이나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교회가 강력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저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일, 내가 맡은 일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교하는 것만큼이나 귀한 일입니다. 기억하셔야 돼.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 그렇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설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일도 설교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교회는 우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볼 때 높은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낮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볼 때 지극히 낮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지극히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되 또 하나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옆에 있는 성도들, 나와 다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먼저 배려해 주셔야 돼. 그리고 그들을 높여 주셔야 돼. 교회가 너무 사명감이 세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사역만 중요하고 남들이 하는 사역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초대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구제를 담당하는 우리 일곱 집사들 사이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때 교회는 강력해졌고 제사장 무리까지 복종했어요. 제 한 가지만 말씀만 더 드리고요.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옆에 계시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는데, 손을 잡으셔도 좀 괜찮으신 분은 거물 모양을 한번 만들어보시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긋나게 잡으면 뭐가 됩니까? 이 거물이 됩니다. 거물. 예?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면 거물입니다. 거물. 그래서 거물을 딱 모양을 만드셨어요. 이게 원래 미국 같으면 다 일어나야 되는데 이래가 이제 거물 모양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큰 거물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우리가 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던져서 수많은 고기들이 그 거물에 이제 딱 걸렸어요. 얼마나 생각만 해도 얼마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 이 우리 내일교회 거물로 그냥 다 잡았어요. 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저쪽에 계시는 분들 한 다섯 분 손 좀 놔보십시오. 이렇게 거물로 만들었던 이 손을 좀 놔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구멍이 생겨요. 구멍이.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물로 수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저기 한 다섯 분 손을 놓으셔서 구멍이 났습니다. 한 두세 시간 지난 후에 거물 속에 몇 마리의 고기가 남아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답이 뭐겠습니까? 몇 마리 남아있겠습니까? 예? 몇 마리 남아있을까요? 이 큰 그물로 수많은 고기 잡았는데 저기 구멍이 하나 나있으니까 두세 시간 후에 몇 마리 남아있을까요? 정답은 정신 나간 고기 몇 마리만 남아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제정신 있는 사람은 다 뛰쳐나간 거. 정신 나간 고기, 혹시 이 그물에 마감이 걸린 이런 애들이나 거기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 된 거물로 바로 이 교회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손을 놔버리면, 믿음의 손, 성도들을 섬기는 사랑의 손을 놔버리면 그쪽에 구멍이 나게 되고 교회는 아무 고기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야기 들었지만요,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그 구멍이 제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은 누구 탓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속에 구멍이 있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구멍으로 사람들이 다 새는버립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 때가 바로 이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구멍이 메꾸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냥 구멍이 있어서 그걸로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구멍을 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겪는 좌절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그냥 여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할 텐데 성장하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직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워야 되고 역할을 세분화하고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직분자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자격 요건은 무엇이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하나의 일을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 잘 감당하시되 우리에게 맡겨진 섬김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충성하되 바로 옆에서 나와 다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귀한 분들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 배려해 주시고 정말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기쁘고 놀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줄을 놓으시면 안 돼. 하나님에 대한 줄, 교회에 대한 줄, 성도에 대한 줄을 놓으시면 그쪽으로 나서 나가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드시고 영혼들을 숨기고 사랑하는 마음 놓지 마셔서 다시 한번 우리 내일 교회가 허단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